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부흥보 제13기.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성령과 비교해 볼 때 율법 안에는 성령에 살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죽일 따름입니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물질 세계도 당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주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을 주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두 성령에 달린 것입니다. 율법은 의문을 쫓을 뿐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구약의 의문, 곧 율법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의문도 있습니다. 구약이 중요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룩하며 영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자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의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의 많은 진리와 명령, 훈계와 교훈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고 사람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떠날 때 사람을 죽이는 의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요 능력이 없는 것임. 성령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는 진리는 많은 믿는 이에 의해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철저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함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단계에까지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신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산출된 모든 역사와 행위와 모든 기도와 진리 추구가 다 죽은 것임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로서 무덤에 묻히기에만 합당하다고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자녀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을 제하고 사망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주의할 뿐 사망을 이기는 것을 주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능히 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듯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산 것임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성령을 힘 입음으로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것들이 사망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율법까지도 성령을 떠나서는 여전히 죽은 것임을 계시합니다.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동시에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받으라는 조건을 추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영을 말씀의 원조력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접하고 그분의 영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에게 성경은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거로 이 사람에게 성경은 죽고 능력 없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자는 두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동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면 그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두뇌로 진리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들이 사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그에게 효력이 없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그 진리의 배경과 사실과 과정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진리들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라 할 수 없고 공허한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 진리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알아보려면 다만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는 이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위험은 믿는 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되 두뇌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거나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시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는 사람의 그 행위는 결국 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에 떨어진 자가 후자에 떨어진 자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서적을 읽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사람의 지도가 있으므로 거기다가 노력만 더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당신으로 성경적인 사실과 교리를 이해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는 이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뇌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분별. 그러면 성령에 의해 진리를 받는 것과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떤 책이나 교사로부터 또는 성경 자체로부터 진리를 받는 것은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두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책이나 교사 혹은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믿다가 후에 다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물었습니다. 사도의 뜻하는 바는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행위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의 말의 뜻은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의지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인 성령에서 나온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고 육체에서 나온 것은 모두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행위와 하나이듯 성령은 믿음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뇌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성령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는 믿음이 필요 없고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뇌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으로 이해하게 할 뿐이지만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중요시하고 항상 전하는 바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믿는 이가 적지 않고 이 진리를 위하여 일어나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의 말투는 그들의 체험을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은 진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할 때에는 십자가의 힘으로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함께 죽은 것에 대해 두뇌로만 이해했을 뿐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야 역사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사람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나중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일종의 이상에 지나지 않고 성령은 그 진리가 성취한 것을 그에게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함께 죽은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된 것이듯 우리의 죽음도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형벌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써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으므로 문제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조차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서를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 믿는 이의 믿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상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함께 죽은 이유를 깨닫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그의 옛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볼 수 없고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어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쉬지 않고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때로 그가 조금 더 진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그의 입으로도 자신이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할지라도 행위에 있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받아들여진 진리라면 그 진리는 그 사람의 체험이 됩니다. 성령이 어떤 진리를 계시하는 목적은 믿는 이에게 상고할 사료를 더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를 이 진리의 내용 안으로 더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뇌의 깨달음은 그 진리를 좋다고 칭찬하게 할 뿐 그로하여금 그 진리의 도움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종류의 진리를 찬성하고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두뇌 속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진리가 그의 두뇌 속에만 있을 뿐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리와 실지의 차이점과 관련점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원리들은 본래 성경의 계시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장된 것이 많고 교사가 많은 거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두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원리들을 생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뇌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직 성령만이 이 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대수에서 방정식 하나를 풀기는 쉬어도 어떤 문제를 방정식으로 열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뇌로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는 쉬워도 이 원리를 생명에 실시하는 것은 두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계의 대도시와 농공 상업의 분포도를 잘 알지만 아마 그는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뇌로 성경을 상고하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체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 두뇌 속에서만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적지 않은 비밀을 깨달으며 많은 영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만 머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삼게 할 뿐 독자로 저자와 아무 접촉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입으로 해내셨지만 또 한면으로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하나님처럼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일 독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감소시키어 성경을 세상의 죽은 책들과 똑같게 만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사상과 견해를 분명하게 하겠지만 영적 생활과 일에 있어서는 실제 효능이 없습니다. 이런 해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아직도 그 진리가 그들 자신에게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리가 말하는 자의 두뇌에만 머문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두뇌에까지 전달될 따름입니다. 진리만 있고 진리의 영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진리와 연합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 진리는 진리이고 믿는 이는 믿는 이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는 이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없듯이 믿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역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